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가 봐요. 안 보이시는가 보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면 정신이 번쩍 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번쩍 들죠. 강도가 내 옆에 있어도 병신이 번쩍 들지만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거랑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틀리게 되는데, 우리 옆에는 강도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앉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졸음이 솔솔 오게 됩니다. 잡념이 들게 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게 되죠.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도 깨어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일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하고 그냥 육적인 눈만을 뜨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멀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게 되고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면서 열광제국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제국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별로 우리 느낌이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필요한 나라죠.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다음에 북한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을 잘 설득을 해야 전쟁 위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갔지만 거기서 그 기자가 집단 국탈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국민적으로 볼 땐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모르게 건방지냐, 나라 크다고 해서 위신도 못 지키는 그런 나라가 나라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뭐 기자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국은요,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는요, 제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토를 늘려가면서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이것이 이제 제국 역사인데, 인류 역사는요, 제국 역사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제국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국도는요, 하나같이 멸망 안 당한 제국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멸망당할 것 같던데, 제국들 틈에 있으면서 멸망당할 것 같던데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볼 때 어떤 나라를 주로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를 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에는 성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거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예언 중에서 대표적인 예언이 어디에 기록된지 압니까? 스가랴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대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있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말세에 대한 그 예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오늘 건방지게 대들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덤벼드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해서 막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건 한 방에 날아갈 것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에워싸는 그런 일들이 위기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는 그 이후로 얼마나 들썩거리고 지금 안보리에서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미국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가 안보리에서 결정내버리면 뭐 니네들 까불지 마. 미국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나라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들썩들썩 하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해요.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는 게 멸시당하지만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해도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자격 없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 단계 놓으면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이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성경 역사를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심판당할 때인데 언제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구실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평안을 주시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심판의 칼을 든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9절에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저들을 교회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저들을 내가 개입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정말 문제가 뭔지 압니까?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가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위기예요. 위기라는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너무 그런 얘기 듣는데 익숙해졌어요. 나라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전쟁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려고? 유교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려고?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쟁이라면 뭐 김정인은 뭐 무사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위계라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위기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도 지금 은혜가 막 임하고 있는데 성전은 나라인데 뭐 괜찮을 거야 이제 얘기합니다. 경제학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경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가면 큰일 난다 얘기합니다. 지금 뭐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어디서 한국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실망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실망되냐면은 미국에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한국에 갔더니 내가 떠난 한국에 갔더니 더 잘 살거든요. 돈도 잘 쓰고 뭐 약간 해외여행 그냥 웬만하면 다 갔다 오고 말이야. 실망된다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조일래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교회 집회하셨죠.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도 은퇴하셨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은퇴하셔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파라과이 갔다 오셨는데 40주년, 벌써 40주년이 됐네. 제가 교회 세운 지가 30주년, 40주년인가? 30주년이죠. 30주년. 벌써 30주년. 우리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손 들어주네. 고마워. 거쳐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저랑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 속에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총연합회 대표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걱정을 했어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정훈 교수가 많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교회 위기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교회 위기인가 이게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울산대 법학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그분은 과거 중이었었습니다. 승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멸망시킬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늘 전략을 세우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한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자연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절간에 가서 전력을 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기독교 TV를 봤다는 거예요. 왜 보냐? 은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면 저걸 공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앉으면 또 이제 기독교 TV를 본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우리 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거야. 웃기고 앉았네. 조롱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글쎄 그때 입이 굳어지고 벙어리가 되더라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는 거야.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이제 죽었다. 난 죽었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 인간은. 나 죽었다. 난 이제 끝장났다.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오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오면서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인가 얼마나 지금 영적 전투 현장 속에 지금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잠자리 들면서 그분 동영상을 좀 봤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위기 속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외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언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요즘에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성경이 읽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야별로 다 묶어놨잖아요. 역사서는 역사서로 묶어놓고 예언서를 예언서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어느 때 지금 외치는 예언서인지가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매치시키면서 이제 읽어보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예언자를 보내셨냐면요,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죠. 잘 믿음 생활할 때는 그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안타깝잖아요. 예언자를 보낸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그럼 너희들 망한다. 그러면서 예언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계속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망할 때는 뭐라 말씀하신지 알아? 예레미야 통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때로 왔으니까는 망할 때 바벨론에 망해라.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이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말씀입니다. 그때 여론이 갈리는 거예요. 아니 전통적으로는 애굽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이라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야.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아라. 저 미친놈이냐. 무슨 70년이야. 안 망해. 우리나라 안 망해. 그리고 또 망한다 할지라도 무슨 70년이야. 미친놈이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꾸세게 예레미야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망한다. 망하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버텨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믿는 성도님들을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또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을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와도 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비가 찰 수가 있냐 이거야. 물이 찰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는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요. 사람들은요, 노아홍수를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녀도 안 믿어요. 그냥 그쪽만 그냥 홍수가 났겠지. 아니, 홍수가 나도 그러지. 그 높은 곳에까지 어떻게 홍수가 나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극지방에서 어떻게 석유가 나요? 식물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천연가스가 나와요? 어떻게 석탄이 나와요? 북극지방에서 어떻게 만모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몰라요.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석탄이나 석유는요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고압 고열을 해가지고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엄청난 나무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밑으로 다 깔려서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된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왔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심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근데 교회가 제구신을 못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큰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갖고 있고 얼마나 시설이 좋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건강과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조건들을 제공하는 교회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큰 교회들입니다. 뭔 비밀이 이렇게 많길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비밀이 이렇게 많길래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40절 41절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터 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천국과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너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 질문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너는 일을 하는데 아 그 몰라서 물어봐. 먹고 살아야지. 렌트도 내야 되고 페이먼도 내야 되고 또 여행도 좀 다니고 돈 좀 모이면 집도 사고 애들도 잘 가르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하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 답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는데? 라고 질문하셨을 때 나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대답이 정답인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며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인 거예요.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선악과를 보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먹고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마음 같지만 결국 너희들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요 우린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왜 일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데?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는 것은 미래에 주님 오심을 현재 항상 예비하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도둑질할 때 도둑이 미리 인포메이션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도둑은 인포메이션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젠가는 도둑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둑 맞아본 적 있잖아요. 아파 본 적 있죠. 언제든지 도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도 잘하게 되고 문단속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도둑이 들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도둑이 들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문단속을 잘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야. 미리 알려주면은 현재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겠죠. 현재입니다. 신앙생활이 현재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스기로 다섯처럼 바로 오늘 내가 넉넉함에 기름을 준비를 해나가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지난 그 주에는 김민숙 사님 수술 받으시고 또 지금 재활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또 김혜룡 장로님은 지난 그 금요일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수술이 잘 돼서 회복 중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혜룡 장로님 제가 병원에 입원에 들어가실 때 만나서 같이 기도했어요. 손을 잡는데 손을 꼭 잡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긴장된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긴장이 되죠? 안 긴장 안 되겠어요? 김인숙 집사님은 이제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오르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수술실에 함께 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때부터 평안이 몰려오면서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술이 잘 됐는데 뇌졸중 직전까지 갔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째가지고 이 안에 그 혈관들을 이렇게 해서 다 뚫는 그 작업을 하고 이 머리 쪽에도 이렇게 혈관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 조금만 늦어서도 쓰러지셔가지고 풍이 와서 뇌졸중이 되는 그래서 불편한 몸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셔서 이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혈관들이 여러 군데 많이 막히셨는가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음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압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인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 이번에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제가요 요 본문 가지고 읽었어요. 몸도 별로 불편하시는데 말씀 읽을게요 했더니 잠깐만요 해도 일어나더라고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불편하시면 그냥 누워서 그냥 말씀 들으세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항상 예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깨어있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놔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지 몰라요. 오늘 사무청에 있는 날이잖아요. 이게 제가 다 만들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재정 상태는 어떤가를 다 이 안에 다 정리해서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교회 살림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잘 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면은 교회 살림을 쓸데없는 낭비 안 하고 알뜰해야 할까.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은혜 가운데서 사무총회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살림도 잘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이제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고 깨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직장의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되겠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